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12월 15일자 시사 이슈 묶음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분야 이야기 같은데.
맞아요. 한쪽에서는 AI 거품은 절대 없다는 정부의 아주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있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계엄 사태에 책임을 두고 법과 정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시야를 넓혀보면 러시아를 향한 영국의 날선 경고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어떤 거대한 선언과 그 이면에 있는 현실 사이의 긴장감 같은 거예요.
아, 선언과 현실의 충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각 사안에 담긴 핵심 주장과 그 논리,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배경은 부총리의 발언인데요.
네.
톤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건 거의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정책 발표가 아니라 뭐랄까 국가의 미래를 여기에 걸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죠.
그렇죠. 그럼 정부 계획의 핵심은 뭔가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신 GPU를 확보하겠다.
아, GPU 확보?
네.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우리 기술로 만든 AI 칩, 그러니까 K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싼 GPU를 왕창 사들이고 또 동시에 우리 기술로 만든 칩도 개발해서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구상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에 일종의 과거 반성 같은 게 깔려 있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주저해서 뒤처졌다 이런 인식이요.
네, 바로 그게 이번 정책의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이 먼저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해외 유수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어떻게든 미래 성장 동력을 여기서 찾겠다는 좀 절박함까지 느껴지네요.
그렇죠.
정부 입장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당연하죠.
보내주신 자료의 논평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큰 위험 신호로 보고 있나요?
논평은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변수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투자 효율성 문제고요.
돈을 쏟아붓는 만큼 성과가 나올 거냐?
네,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흥미로운데 바로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아.
자료에서도 엔비디아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언급되죠.
엔비디아는 익숙한데, 딥시크는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중국의 AI 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거대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겁니다. 논평의 우려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생태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반도체 공급망 문제만 봐도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뭐 이미 겪어봤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대외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거품은 없다고 단정하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데 논평에서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기초과학 경시 문제였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AI를 통해서 양자나 바이오 같은 다른 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겠다.
네, AI를 일종의 지렛대, 레버리지로 삼아서 다른 분야의 발전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AI라는 초고속 열차에 다른 과학 분야를 태워서 같이 빠르게 가자. 이건데 논평의 반박은 정반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논평은 그걸 두고 AI 중심의 기술 재편일 뿐이지 기초과학 자체의 강화는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AI라는 하나의 축 위에 다른 모든 걸 종속시키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기초과학 생태계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숨겨진 전제를 보면 결국 AI의 발전이라는 것도 탄탄한 수학, 물리, 뇌과학 같은 기초과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에 깔려 있는 거고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열차만 화려하게 만드느라 정작 그 열차가 달려야 할 선로, 즉 기초과학이 낡아버리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이 주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네요. 정부의 이 AI 올인 전략이 과연 대담한 미래 투자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시각, 그리고 불확실한 변수와 기초과학의 위기라는 잠재적 위험을 외면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시각.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충돌하고 전개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AI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야심찬 선언과 그 이면의 불안 요소를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과거의 한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뭐랄까 법적 진실과 정치적 책임, 이 또 다른 형태의 충돌을 다뤄보죠.
네, 계엄 사태 수사.
이 진술 정말 영화 대사 같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냈다는 보도요.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이 진술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마치 김 여사가 계엄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돼 보이는 사실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의 영역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는 말과 직접 관여 증거는 없다는 발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네, 특검이 말하는 직접 관여 증거 없음은 김 여사가 계엄을 함께 계획하거나 지시한 공모자는 아니다. 이런 법률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공범으로 엮을 직접적인 증거는 못 찾았다.
네, 그런 의미죠.
법의 잣대로는 그렇다는 거군요. 하지만 특검이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맞아요.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바로 그 지점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특검의 분석은 이거예요. 김 여사가 계엄의 직접 가담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강력한 욕구가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
아.
그래서 특검이 김 여사를 법적 공모자가 아닌 정치적 이해당사자로 규정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칼을 직접 쥐지는 않았지만 그 칼을 휘두를 동기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이군요.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의 논평은 이 동기적 책임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면책이 아니라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표현을 쓰면서요. 특히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죠?
내란의 뿌리를 위험한 잡초에 비유하거든요.
위험한 잡초요?
네. 이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농작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나 정치적 갈등 같은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비유가 굉장히 단호하네요. 주변 작물이 좀 상하더라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체 척결은 그 어떤 사회적 안정이나 정치적 타협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다. 이런 숨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자연스럽게 2차 특검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아, 2차 특검으로?
네.
1차 특검이 직접 관여라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혔다면 2차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동기적 책임의 실체와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규명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결국 이 사안은 김건희 여사 한 개인의 법적 유무죄 문제를 넘어서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차원의 논쟁으로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 역시 이 법적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충돌하고 경쟁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의 권력과 책임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서 국가 대 국가의 힘겨루기, 특히 선언과 실제 역량 사이의 괴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주제네요.
영국 MI6 국장의 대러시아 경고입니다. 전선은 어디에나 있다. 이거 거의 냉전 시대에나 들을 법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임 MI6 국장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들 수사가 아니고요. 영국의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그가 말한 전선은 우크라이나 같은 물리적인 전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 정보망, 심지어 민간 기반 시설까지 사회 모든 영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혼합전,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준전시 상태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건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수사적인 경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영국 사회가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국가적 회복력, National Resilience 전략입니다.
국가적 회복력. 네. 과거처럼 국방을 군대에게만 맡기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인식이죠.
아, 국가적 회복력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커가 우리 전력망을 공격할 때 민간 IT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지, 뭐 가짜뉴스가 퍼질 때 언론이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사회 전체의 방어 체력을 키우자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정보기관, 군, 민간산업, 교육까지 국가의 모든 영향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안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기술, 데이터,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전 사회적 동원이라는 표현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내주신 자료 속 논평은 찬물을 확 끼얹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아주 회의적이죠.
한마디로 영국이 그럴 힘이 있냐 이거잖아요.
네.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논평이 지적하는 영국의 내부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선 경제적으로는 성장 둔화에 시달리고 있죠.
네.
잔류에는 브렘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브렉시티의 경제적 후유증을 지칭하는 용어의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브렉시트.
네.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는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등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결국 논평의 핵심은 이거네요. 밖으로 러시아랑 싸우겠다고 큰소리 치기 전에 너희 집안 단속부터 잘해라.
맞습니다.
대외 전략과 내부 역량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
네. 튼튼한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외 강경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논평의 핵심입니다. 네. 러시아가 굳이 영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에 미국 내에 있는 친러시아 로비 세력을 움직여서 영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죠.
와.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네요. 영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결국 논평은 영국이 발표한 그 거대한 안보 전략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돕거나 러시아와 전면적으로 맞설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거침없는 선언과 그 이면의 기초과학 소홀이라는 현실적 우려.
네.
계엄사태에 직접 관여는 없다는 법적 결론과 동기적 책임은 있다는 정치적 공방 사이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영국의 강경한 안보 선언과 그것을 뒷받침할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까지.
오늘 다룬 세 가지 이야기는 분야도 시점도 다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문제죠.
오늘 대화를 시작할 때 짚어주셨던 바로 그 키워드네요.
나는 안보적 선언. 이 모든 거대한 목표들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 복잡한 내부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역량의 한계라는 그 현실의 벽과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자신감 넘치는 선언은 위험한 도박이 되고 언제 단호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사안의 미래를 각자 예측해 보시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